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방가르드로 이름 붙은 이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20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아방가르드 시험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아방가르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지난 2002년 탄도탄 요격미사일 금지협정에서 탈퇴해서 러시아가 신형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셸 발단자 미 국방부 대변인은 VOA에 러시아가 만든 신형미사일에 대응할 무기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이 어제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이번 개각에서 외교장관과 안보보좌관, 국가경비군 수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 등을 바꿨습니다. 새 외무장관에는 이브라힘 알 아사프 전 재무장관이 임명됐고 아델 알 주비에르 현 외교장관은 외교 담당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알 아사프 신임 외교장관은 국제투자업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번 내각 개편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불법 월경자 수용시설에 있다 숨진 과테말라 출신 8세 소년이 사망 당시 독감에 걸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멕시코주 검시 당국은 숨진 펠리페 알론조 군의 시신 부검 결과를 이같이 공개하고 정확한 사인은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론조 군은 아버지와 함께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 체포돼 수용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수용시설에서 고열 증상을 보인 알론조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도 과테말라 출신 7세 소녀가 수용시설에 있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사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동나라 바레인이 시리아 주재 대사관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사관 업무 재개가 대시리아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아랍세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바레인은 아랍의 봄 민중봉기가 일어난 다음 해인 2012년 3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 주재 대사관을 재가동했습니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대사관 문을 다시 연 것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아랍연맹은 시리아를 회원국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연맹은 2011년 1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등을 이유로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늘 연방관보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984개의 중국 수입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6일 3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몇 달간 상대에 대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간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각종 무역 현안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대립으로 발생한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오늘로 7일째를 맞이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은 어제 오후 잠시 개회했지만 연방정부 폐쇄를 풀 방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총무는 이번 주에 표결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국경장벽 건설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연이어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정부 지출안에 국경 보안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군 관리와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2018년 한 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의 하나로 북한 관련 움직임들을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지속 가능성이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의안은 사이버 위협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구성된 사이버 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사이버 안보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했습니다. 배경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지속 가능성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결의안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사이버 범죄 증가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국가정보국장이 2018년 세계 위협평가보고서에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북한은 자금 창출과 한국, 미국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공격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확인된 북한의 사이버 장비와 기술, 그리고 운영 기반 시설과의 기술적 연계성으로 판단했을 때 북한은 2017년 5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런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훔친 돈이 8,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이버 공격이 없는 개방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 결성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연합에는 참가 당사국인 정부들을 위해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하고 완화시키는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신설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군 관리와 전문가들은 증액 요구가 타당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지나치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우려와 미국의 영내 이해관계를 고려해 한국의 지나친 부담을 안기진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팔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타당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very time we've negotiated the SMA, it's been challenging. So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hen I was there, the negotiations were
샴포 전 사령관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임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한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 also demonstrates that back to Americans that South Korea is every bit, you know.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comes down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our views on alliances. On the one hand, you have a transactional view that it's purely that we're in Korea to defend Korea and therefore
주한미군 특수 작전 사령부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가 미한 동맹을 진전시키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내 타결이 어려워진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한국의 분담금 증액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미한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주한미군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nly way that we're going to see this through is if unfortunately the Iraq government has to compromise and will have to increase spending to try to satisfy President Trump.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단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there to defend our interests. And I think people forget that. Our interest is to prevent a nuclear-armed North Korea
미국의 이해관계는 영내에서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뿐 아니라 괌, 하와이, 그리고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 또한 방지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로 규정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에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50%를 살짝 넘는 비용만 요구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 이상의 분담액을 상대방에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큰 승리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s really a made-up issue. However, given you know where Trump is, if you increase it to 51%, then he can claim a
주한미 공군기지 지역기획관을 지낸 국제한국저널의 조지 허친슨 편집장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유지할지 재평가할 시점에 다가섰지만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For South Korea, because if South Korea increases burden sharing, North Korea obviously will use that as you know in their propaganda and in their response to the negotiations right now.
허치슨 편집장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시기에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오가는 것이 큰 도전이 된다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면 북한은 이를 선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거듭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비핵화 협상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인권 개선 의지와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와 국무부가 주도한 대북 인권 압박은 제재와 법안 등으로 구체화됐고 이런 움직임은 연말로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VOA가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연말 기획,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이현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국정연설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며 북한 독재 체제보다 더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월 초에는 지성호 씨 등 탈북민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 평창에서 2월에 열린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면서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와 통행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4명을 만나 환담하면서 북한은 감옥 국가며 자국민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탈북민 지연아 씨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또 북한 주민들의 하루빨리 인권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데 대해 관심을 두셨고요.
그러나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전쟁 포로와 미군 유해 문제만 담겼을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자신과 김 위원장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등 북한 인권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지난해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So far what we've seen is the lower levels want to talk about human rights, but Donald Trump doesn't want to talk about human rights.
하급 관리들은 인권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focusing primarily or almost exclusively on denuclearization. So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만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 외교 때문에 몇 달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만 해도 그 전 행정부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그 사이에도 유엔에서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계속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촉진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16년 연속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연말에 접어들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인권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관리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17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신 매매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So I see the Trump administration being very aggressive on the sanctions and putting pressure on the regime.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엔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일련의 인권 압박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어떤 양자 대화에도 인권 문제가 체계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북한 관련 여러 움직임들을 올 한 해 가장 주목받는 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관여 정책이 올해 초까지 이어진 한반도 긴장 모드에 변화를 줬다며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북 외교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NN은 2018년 한 해 가장 좋은 뉴스로 남북 종전선언 합의를 선정했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나쁘지만은 않았다. 세계에서 일어난 좋은 일을 만나보자 라는 제목의 기사 국제면을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올해 세계에서 벌어진 좋은 뉴스로 꼽았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을 좋은 뉴스로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켓맨의 한 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8년 동안 변화한 미북 관계를 짚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기 시작한 해라면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한 평창올림픽으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집으로 데려온 것을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 핵 관련 신고서 제출을 거부한 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핵화에 나설 것처럼 행동하다 결국에는 검증 단계에서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핵심은 이번에도 변화가 없는 북한의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NBC 방송은 올해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하면서 2018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 출신 무기 전문가를 인용해 이제 북한은 핵 개발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이들은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외교적 과정이 진행되는 한 실험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계산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지연은 북한에게 무기 개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2018년 미국인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로 미북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22%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장 주목한 뉴스로 답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UPI는 2018년 북한 관련 뉴스 일지를 나열했습니다. 1월 핵무장 완성을 주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2월 김 여장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면담한 한국의 대북특사단의 미북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숨가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 한 해 중국과 한국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국제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복스뉴스는 올 한 해 미북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양국 간 협상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2019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뉴스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따라 미북 관계의 진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년사에서 제재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한 김정은이 최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스뉴스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대통령이 현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선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올해 톱뉴스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 시장조사 전문기구인 해리스 X가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혔고요. 이어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 그리고 지난달 실시된 중간선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뉴스가 많았는데요.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국내외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힌 건 뜻밖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의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부른 국경 장벽 문제, 멕시코 국경의 이민 행렬 논란,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 파장이 큰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큰 뉴스들 중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톱 뉴스로 꼽힌 건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는 올해보다는 지난해 더 관심이 컸지 않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위협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인신공격성 말폭탄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북한 문제는 지난해 주요 뉴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현안보다는 국내 문제에 주목하는 미국인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미국은 선거에서도 국제 문제가 쟁점인 경우가 드뭅니다. 올해만 해도 1위로 꼽힌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국내 뉴스입니다.
미국인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올해 톱뉴스로 꼽은 배경이 뭘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조사 담당자도 다소 뜻밖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추정하자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난하면서 핵을 보유한 적대국의 젊은 독재자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데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과반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대북협상이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여론에 관심이 높으면 그만큼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론을 중시하는 나라여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일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굳이 문제 해결에 나설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내내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을 편 것도 무관심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전략적 인내는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대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당장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사실상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이 기간 핵무기 고도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인들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톱뉴스로 꼽은 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네 차례나 평양에 보낸 건 결국 비핵화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추가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바라는 협상을 통한 대미관계 정상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등 대외정책에 관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이란 핵 합의 폐기, 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도 선거 공약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대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고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 비약산 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한 문 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김정은을 테이블로 이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과의 대화를 핵을 둘러싼 이판사판 게임으로 묘사하면서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외교적 관여와 묻는 방식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북한 정권에는 경제적 생명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폐기에 전념할 경우 가능하다며 성공은 김정은이 정식으로 이런 선언을 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입증할 때까지 포괄적인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허용했다면서 대화에 조건을 부여하고 제재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치거나 제재를 해제하는 부드러운 합의를 할 때까지 김정은은 시간을 끌었다 단편적인 양보를 했다 하는 행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이후 김정은 정권은 전에도 그랬듯이 또 조용히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먼저 굴복할 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승낙을 이끌어낸 뒤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하며 동맹국들에게 김씨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다행히 미국의 유럽 친구들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음을 알고 문재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 단합과 최대 압박 캠페인을 깨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는 조그마한 김정은이 자신의 표적을 찾고 문재인 대통령의 순진한 감각을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 의원은 또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를 바라며 김정은의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지난 9월 김정은 정권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와 남북 일부 경제관계 재개를 약속하는 화해 합의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한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번복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복구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한국은 유엔 제재 위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철도망을 개선해 한국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북한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았는데 이는 승인을 받으라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 술책과 시기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 제공은 김 씨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에게 강력한 제재는 결국 정권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 유지는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의 정권에 대한 현 제재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점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보게 될 경우 김정은은 협상을 계속 늦추고 미국의 지렛대는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의 몸짓에 속아 너무 일찍 굽혀져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북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의 잠수함이나 포 등 재래식 병력에 대한 견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국방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이슈도 중요하지만 현재 미한 동맹군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여전히 재래식 병력이란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더라도 육지와 해상에서 북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버웰벨 예비역 육군대장은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느라 진짜 위협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nuclearization of the North is but a part of the problem. And the major problem i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 conventional army of extraordinary size.
비핵화는 전체 문제의 일부분이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재래식 군대를 휴전선 바로 앞에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벨 전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병력과 포대를 비무장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으로 철수하지 않는 한 서울 근교 수천만 명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 또한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상에서 역시 북한 재래식 병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 해군대학 전략정책학과의 제임스 홈스 교수는 북한의 잠수함 공격 역량이 경우에 따라 미군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라도 엔진을 끄고 천천히 잠행하면 기술 한계상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홈스 교수는 26일 국방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보다 해군력이 약한 나라들이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잠수함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중국 송급 잠수함이 미 항모 키티오크의 약 9km 거리까지 미 탐지된 채 접근한 것과 2010년 한국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외교 노력이 실패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s submarines and ships could become very aggressive. They most likely.
고스 국장은 북한 잠수함과 함정들이 바다에서 도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특히 한국 함정들을 표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러시아가 10월 한 달간 북한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중국이 공급한 양을 더하면 한 해 허용치의 55% 수준인 총 3만 톤이 지난 10개월 동안 북한에 유입된 건데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환적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반입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10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 러시아가 10월 3,777톤을 대북 정제유 공급량으로 보고했다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는 기존 29,864톤에서 33,623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매월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량과 금액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10월 정제유 공급량은 지난달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됐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 27일 늦게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급량은 보고 의무가 생긴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 4월 4,293톤의 정제유를 반입한 러시아는 10월을 제외하고 2,000톤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으로 공급량은 러시아가 18,880톤으로 중국의 14,764톤보다 더 많았습니다. 안보리는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의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부피 단위인 배럴과 무게 단위인 톤의 정확한 환산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고 환산 비율이 각기 다른 석유와 디젤, 케로신 등 여러 정제유 중 어떤 제품이 북한에 반입됐는지 알려지지 않아 50만 배럴의 정확한 톤 수치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 전문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볼 때 50만 배럴은 6만에서 6만 5천 톤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10월까지 보고된 정제유 33,623톤은 허용치의 약 52에서 56%로 추정됩니다. 아직 11월과 12월 통계치를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 공급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보리의 상한선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이번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9월 안보리에서 열린 대북 제재 관련 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상한선의 16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기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과학 연구를 하면서 무기 개발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제3국의 공동 과학 연구 가운데 약 60%는 군사 분야로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센터는 1958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의 공동연구 간행물 1,304건을 분석해 지난 19일 발간한 북한의 국제과학협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동연구 간행물 1,304건 가운데 100건은 이중용도 기술, 즉 대량살상 무기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과 관련이 있고 656건은 군사 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들버리 국제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제3국 간 공동연구가 최근 더 늘어 제재 회피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Growing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for North Korea's scientific researchers is at least partly motivated by the desire to overcome sanctions. Kim Jong-un
폴락 연구원은 북한 과학자들이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갈수록 중시하는 배경에는 제재를 이겨내려는 의도가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봉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북한 과학자들에게 연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우라늄 정제와 원자력 발전소용 고압 케이블 절연 등 일부 분야를 지목하면서 국제 제재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Some of these studies we believe run afoul of the same concerns that have motivated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한편 재무부 테러 금융 범죄 담당 차관의 선임 고문을 지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신안보센터 선임 연구원은 대북 제재로 기술 이전을 막기는 쉽지 않다며 각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nd that's a task for national governments to try and look more closely at and for some to look at all at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that
로젠버그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의 공동 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적합한지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각국 정부들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상당 수준으로 발전한 북한 핵 미사일의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술 이전 감시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이 영사지원 관련 정보를 추가한 새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삼가라는 기존의 권고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21일 발표한 새 북한 여행주의보에서 북한에서 영사지원은 평양에 국한되고 다른 나머지 지역에서는 극도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접근에 대한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불안정이 발생하거나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의 영사 지원 능력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 당국이 미국인 4명과 캐나다인 1명 등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체포했고 일부 개인들은 북한 당국의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다른 나라 국민들은 북한에서 구금됐을 때 영사 지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3월 16일 북한에서 정치적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은 미국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뒤 15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미국인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간 뒤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이 지난 8월 5일 구금됐다가 같은 달 28일 석방된 뒤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삼가라는 기존의 북한 여행 주의보의 권고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평양의 일상생활은 평온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안보 상황은 북한 당국의 사전 경고 없는 행동으로 갑자기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영국인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상업영화를 만들어온 탈북자 출신의 영화 감독의 작품이 최근 미국의 한 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국제영화제. 이 영화제는 작품성은 뛰어나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독립영화 제작자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소통하며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제에 초청된 탈북자 출신 김규민 감독의 작품 사랑의 선물이 상영되는 1시간 30분 동안 관객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북한의 한 가족의 비극을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
영화 사랑의 선물은 1990년대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황해도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 노동자 우려
여주인공 소정은 결혼 직후 장애인이 된 상의군인 남편 강호를 돌보는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착한 아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는 주사 하나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소정은 남편을 위해 마을을 누비며 뇌물을 받아먹고 사는 안전원 대철에게 돈을 꾸게 됩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남편의 절망 속에서도 소정은 희망을 버리지 않지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못 이겨 불법 성매매소까지 드나듭니다. 냉혈안 같은 안전원은 성매매소까지 직접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소정을 폭행하고 발로 짓밟습니다. 결국 안전원은 돈 대신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소정은 체포되고 남편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잔인하고 집요한 안전원의 행태에 소정은 공포에 떨고 집문서를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소장은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어린 딸 효심의 생일상을 차립니다. 수북이 담긴 하얀 쌀밥과 고깃국을 바라보는 효심은 행복해하지만 남편은 잘 차려진 밥상과 술을 보며 아내를 꾸짖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높고 상위 군인으로서 긍지가 높은 만큼 자력갱생에 간고분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좀먹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장군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너 정말 몰라?
남편이 야속하기만 한 소정은 통곡하며 현실을 원망합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 울지 마.
뭐가 있어야 절약을 하죠? 자력갱생 간고분투요? 밥 못 먹은 지가 몇 달이나 됐고 우리 요즘에
우열하는 아내를 보며 미안해하는 강호. 소정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결국 강호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화 사랑의 선물은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입니다.
영해군이라게 된 북한에서는 대우받는 가족이에요. 솔직히 대우받는 가족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영해군인한테 여성들이 결혼해 가면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여성들한테 뭐 배려가 가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영해군인들조차 이제 당의 배려 뭐 원래 받던 배려가 받지를 못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이제 남편의 치료비 그건 국가에서 원래 보장해줘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주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치료비를 위해서 이제 자기 한몸 나가서 이제 바치고 뇌물로 바치고.
박 대표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의 삶이 그렇다면 일반 주민의 삶은 어떻겠냐고 반문합니다. 박 대표는 북한 여성들이 가장 노릇을 하려면 몸이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 나올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성매매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2004년도에 제가 북한으로 북송되었다가 이제 감옥에서 다 죽게 되니까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 곳이 없어서 청진 역전에 갔는데 그 역전 앞에 여자들이 이제 꽃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꽃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 꽃 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이제 그런 여성들이 이제 성매매하는 여성들인데 가정 때 가정의 생계 때문에 이제 나와서 하룻밤 몸 팔고 다닌다고.
박 대표는 북한은 여성을 나라의 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꽃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인권 유린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
영화는 주민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고 주민들의 소유물을 빼앗아 자신의 출세를 꿈꾸는 북한 관리들의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쓰고 제작한 김규민 감독은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제작해왔습니다. 일명 겨울나비 시리즈로 불리는 영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굶주림으로 실성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2011년작 겨울나비입니다.
지금 장난하냐? 정말 놀려?
싫어! 싫다고!
미국에서 영화를 상영했던 지난 2015년 김 감독은 VOA에 영화 제목이 겨울나비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겨울나비 사진을 봤어요. 눈밭에서 이렇게 얼어 죽은 그 날씨가 갑자기 며칠 따뜻해진 날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비가 헷갈려가지고 아, 봄이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대요. 근데 그렇게 나온 나비들은 나와서 날개짓도 몇 번 못해보고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서 와 이게 참 북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 나비 자기가 태어날 시기에 태어날 장소에서 태어났으면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당시 김 감독은 큰 바다도 샘물에서 아무리 큰 불씨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불길이 되길 희망하며 그것이 훗날 통일이 됐을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나비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록영화로 탈북자 20여 명이 미국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그린 2017년작 First Step입니다. 이 작품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 북한 대표단이 방해하는 장면과 당시 참석했던 탈북자들이 북한 대표단을 쫓아내는 상황을 주요 장면으로 담았습니다.
저들이 찌라시를 돌린다. 저들이 이제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할 거다.
그리고 겨울나비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사랑의 선물. 김규민 감독은 이 영화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화 사랑의 선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주제를 사랑으로 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건 뭐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저 북한 땅에서 이제 어떻게 그 북한이라는 체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비극성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애틋한 사랑. 그러나 당에 충실했던 주인공과 그 아내의 비극적인 삶이 바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제목의 역설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김 감독은 영화의 배경인 고난의 행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주민들의 생존력이 강해진 것 말고는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선물은 내년 3월 한국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국제영화제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몇 개 도시에서 열리는 영화제 등 총 9개 국제영화제에서 우수영화 후보에 오르거나 이미 수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김 감독은 영화제 출품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여 명의 영화제 관계자가 이 영화를 관람했고 이는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절반은 이룬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감독은 겨울나비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서바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국군 포로의 자식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탄광에 집단 배치되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연말 특집으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 사고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표가 함께해서 수업이.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